브라질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였던 헬더 까마라 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 사람들을 나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물으면 나를 공산주의 취급을 합니다. 공산주의자 취급을 합니다. 또 내가 남들과 대화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나 성경적인 표현을 많이 쓰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실천을 하면 나를 바보 또는 또라이 취급을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예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8가지 그 하늘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부릅니다. 8가지 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8가지 복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배부를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8가지 축복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은 그 팔복에서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그 삶의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 팔복을 받는 자들의 삶의 자세와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제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아까 그 주교의 얘기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좋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개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팔복 강해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우리가 줘서요. 그들을 바르게 변화시키라고 그 변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냥 받은 대로 대갚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가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또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서히 세상의 소금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바로 그 즉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그만큼 소금이 필요한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밝히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도 발달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기 삶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도 줄어들어서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전쟁도 방지할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보시면 유엔을 비롯해 유엔 전에도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엔 후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이 줄었습니까?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더 흉악해졌고요. 전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요. 갈수록. 바로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그런 후에 우리에게 그 소금에 대한 주의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소금에 대한 예고나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의 특징은요 맛으로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그냥 짜게 하는 맛을 내는 것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금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 2장이나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이나 번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민수기 18장이나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계약이나 뭐 어떤 언약을 맺으면 그 증인들 앞에서 그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소금을 조금씩 찍어 먹었대요. 왜냐하면 소금이 그 맛을 변치 아니하게 하는 것처럼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럽니다. 또 스바냐스 그 4장을 보시면 그 때로는 소금이 윗사람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소금은 해독제로 쓰이기도 했어요. 또한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 소금은 소독제로도 쓰였습니다. 또한 사사기서 9장을 보시면 소금이 심판이나 멸망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것으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용도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쓰여지면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영향입니다.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하셨냐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소금 정제 기술이 아주 그 높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해 근처에서 생산되는 소금에는 때때로 흰 색깔의 석회 물질이 석회 같이 채굴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회는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소금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으면 소금은 소금이라고 보여서 소금을 넣지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겠지요. 그래서 먼지처럼 밟혀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해서 소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여전히 소금입니다. 근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원 자체가 한 번 받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쓸모없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요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빛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뭡니까? 밝히 비추는 거잖아요. 어둠은 모든 것을 가립니다. 숨깁니다. 근데 빛은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요. 산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요. 나사렛도 그렇고요. 헤브론도 그렇습니다. 모두 산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들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불을 켜면 그 도시 전체가 환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숨겨지지 못합니다.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마땅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서 등잔 그 위에 얹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등불이 나오는 빛을 그 빛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요. 집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이라는 말, 이 말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말 두 말 하듯이 곡식을 그 잴 때 사용하던 그릇이 말이라는 그 단위로 썼더라고요. 즉 등불을 켜서요 그것을 상자로 덮어버리면 그 말이라 그 쟤는 그 상자로 덮어버리면 그 등불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쓸데없는 것처럼 말 아래 든 등불도 쓸모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등불을 켠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이나 그 역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같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었다고 해서 등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등불은 여전히 등불입니다. 근데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등경에 둔 등불처럼 언제나 등불의 역할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그것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여파로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교계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잖아요. 결과는 뭘까요? 천천히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변질된 신앙, 세속주의 신앙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배도 귀찮고 헌신도 귀찮고 그냥 앉아서 그냥 쉬고 그냥 예배만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그냥 다른 교우들이랑 밥이나 먹고 즐기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우리의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비춰야 돼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둔 등불처럼 숨어 있지 않고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있지 않고요. 살아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빛된 모습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먼저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요. 등불을 말 안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와 저희 아이들이 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물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시안 가정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얘기지만 아시안 가정의 모습을 그 디즈니 무비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다리가 불편하지만 전쟁에 참여하려는 아버지와 또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중매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물란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은 조상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드리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는 가문의 명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괜히 뼈대 있는 가문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비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짠맛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착한 그 영향, 그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한 구별된 삶을 통한 착한 행실을 볼 것이고 그것이 착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새연하게 되어 있고요. 소금은 맛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눈 등불처럼 우리의 신분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또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밝히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삶을 그런 정말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종교 체험기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수염도 길게 기르고 구약시대에 목자 분장을 하고요. 샌들을 신고 한 손에는 시키면 돌판을 들고요. 다른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양 한 마리를 이끌면서 맨하튼을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루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들을 컴퓨터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목록이 700개가 넘었다 그래요. 또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00권이 넘는 참고 도서를 읽었습니다. 또한 혼자임으로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신학자들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옷도 성경에 있는 대로 두 가지 재료로 만든 옷은 입지 않았어요. 또 그 생리하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생리기간 중에 아내와도 멀리 떨어져 지냈고 자녀들을 올바로 그 매로 훈계하라는 말을 신천하기 위해서 진짜 스틱을 가지고 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스티로폼으로 만든 장난감 방망이로 아이들을 혼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수입의 2%는 구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희년을 지키자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해라 그러기 위하는 희년을 지키자는 사회운동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했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도 적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원래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40대 쌀쌀 맞던 남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미친 척하고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을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선 감사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보다는 정직하게 살게 되었고요. 수입의 11조와 구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기부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걸로 찌들었던 자신의 삶이 도리어 평화와 나눔과 감사의 기쁨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은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 하루 이곳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또 빛을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그들 앞에서 짠맛을 내느냐 아니면 맛을 내지 못하느냐입니다. 또한 문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느냐 아니면 말 아래 두는 것처럼 감추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 그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은 없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흡혈귀 같은 기독교인들만 남았다고 달라드 윌라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짠맛이, 그 변화되는 맛이 스며들게,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